저희 새길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독론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뜻도 잘 모르면서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뭐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그냥 외우기만 하는 그런 경우에는 무의미한 형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빌립보서 이 본문이 2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론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이제 드려야겠는데, 그 배경 예를 해서 그 앞에 나오는 2장 1절부터 제가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기독론은 성경의 다른 소신에 나오는 기독론도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본인이 이 본문을 다루기에는 저의 성경 지식이 너무나 낮고 또 저의 그 영성의 레벨이 썩 높지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론에 대한 지평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흔히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러면서도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는 잘 다룰지를 몰라요. 요즘 같은 때는 사회가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교회 자체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겠는가?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 현상적인 것은 바르게 보고 지적을 했지만은 성경이 제시하는 그 해결책으로서 강조하는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첫 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복음을 갖다가 예수께서 복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비복음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도 예수님이어야 하겠죠. 그렇다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요체시고 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면은 기독론이 교회 문제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당연합니다. 근데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뭐 현상적인 건 뭐 교회가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타락했다 뭐 이런 것이 썩었다 이런 얘기 잔뜩 해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어떤 면에서 뭐 자체 진단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봐요. 기독론의 사상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그냥 그렇고 그런 교인으로 끝나고 교회도 타락합니다. 교회 다닌다면 거의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겠죠. 그냥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예수를 아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기독론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독론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독론을 보시고 내가 그 기독론에 나오는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기독론 안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내가 이 예수를 이분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빌립보서의 기독론을 우리가 낭송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매주 낭송할 때마다 내 영혼의 고개가 깊이 숙여지고 내 심령에 깊은 감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샘솟아 터져 나올 것 같은 그것을 억제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독론의 본문의 내용이 터치가 됐다면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감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의미에서 이 같은 기독론의 본문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제가 두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와 같은 기독론을 제시한 목적이 뭐냐, 무슨 의도에서 이 기독론을 이 필립보서 써내려가다가 이렇게 집어넣겠느냐, 그죠? 다른 하나는 이 기독론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첫째, 바울은 교회가 사랑과 겸손과 섬김에 서로 도움에 연합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론을 여기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서 그 2장 앞에서 이미 교회 바깥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먼저. 그것이 이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거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위로나 뭐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품으라. 그러고 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사실 복음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달게 받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기독론을 여기서 들고 나온 것이죠. 그 해결책으로서. 그 까닭이 뭐냐면 예수님의 극치의 겸비, 예수님의 지구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뭐 서로 사랑한다, 뭐 공동체다, 뭐 어쩌다 하는 것이 다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이 내 영혼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내가 뭐 겸손하다, 그 다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려고 해보세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무슨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은 곧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반대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은 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죄로 물들었죠. 아무리 뭐 순수하고 뭐 아가페 무슨 뭐 플라토닉 사랑이다 해도 그거 다 죄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혼신도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성경이 명시하는 기독론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 보면은 2차적인 수단에 우리가 이게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어릴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뭐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물론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심리 분석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자라온 배경 파악을 통한 상담이라든지 처세적인 지혜라든지 중재를 통한 어떤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일을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주 감정적으로 이모셔널한 어필을 한다든지 그때 당신은 뭐 당신이 좀 눈물 좀 흘려 그러면 뭐 마음이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문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1차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이제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명사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뭐 마음이 뭐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는 것이 좋아요. 다 아는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픽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주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자, 한 가지 먼저 던져본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최고의, 세계 최대의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하늘 왕궁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품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가축이 태어나는 이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근데 짐승이 거처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런 기록 없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크리스천들에게는 겸비의 최고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좀 이런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늘 떠오르는데 장식을 하기를 좋아해요. 뭐든지 장식을 해요. 왜냐하면 구질구질한 거 안 좋았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데 그 냄새는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시다니 아 그렇게 향수도 좀 뿌리고 거기 좀 알록달록 채색도 하고 그래서 좀 낭만화시키고 화가들이 그런 그 종교 화가들이 그런 식으로 그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마구간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마구간에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도 나지 않아요. 아기 예수는 거기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뷰티풀하게 예? 그 뭐 목욕시킬 물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방시방시 웃고 거기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더러운 곳인데 거기가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나고 신생아가 태어나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신 주님이 가축이 사는 그런 마구간에서 지상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습니까? 로마 시대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로마 제국의 혜택을 조금도 입지 못했습니다. 동족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착취가 자행되는 자유를 상실한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서 사셨어요. 조국의 운명과 함께 가난과 학대 속에서 사셨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통치자였지만 지상 제국의 그 로마의 시민권마저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이렇게 불평하신 일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이 되신 거, 몸이 되신 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 성육신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동일한 우리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근데 종도 보통 종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어떤 종교에서 자기들의 신을 보고서 인간들이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사셨어요. 사회가 멸시하거나 외면하는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 우정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셨고 질병에 호되기는 사람들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돌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서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 아무 죄가 없었지만 다른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그 참혹한 형국으로 치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어느 정도 순종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말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구약의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구약의 특별히 동물 희생 제사의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백성들이 바쳤는데 그 중에서 동물 희생을 바친 것이 굉장히 그래픽하고 가장 위험하죠. 동물을 성전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뭐 산보하는 것처럼 슬슬슬슬 뭐 개 데리고 산보하듯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가기 싫다는 걸 끌고 갔어요. 동물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자원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타인에 의한 강제적인 희생이 구약시대의 동물 희생의 특징이에요.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의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대속이었습니다. 또 동물의 피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있을 사람의 피에 대한 메시아의 피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제도는 실제로 실체로서 대치가 될 때까지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다 보완하시고 그 불완전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온전한 희생에 대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일치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자원적인 희생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가 그래서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영존하시는 불멸의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원을 해서 십자가에 던지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온갖 종류의 모멸과 고통을 수없이 당하셨어요. 다시 이사야서가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메시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기독론의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멸시해요. 예수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군중들의 경멸 속에서 오로지 홀로 열두 사도가 있었지만 혼자 십자가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도 치고 매질도 하고 얼굴에 침도 뱉고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거길 이렇게 둘출 때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뭐 마찬가지겠죠. 그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 너무나 힘들어요. 그 순환과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예수님 뺨을 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께 채찍을 하고 온갖 모욕을 한 그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많이 칭찬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야단을 치거나 다른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질책하나 한 거 없었어요. 아주 감사하다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가 있었거든요.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 오늘 현대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겸손하십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남을 귀하게 여깁시다. 뭐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됩시다. 교회에서 그 말 참 많이 하죠.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한 마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이타적인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위로받으려고 교회 가는데 가서 상처를 더 많이 받죠.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도덕적 훈계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해결책이 뭔가? 그것은요, 빌립보 교회께 사도 바울이 겸비와 화합과 사랑과 서로 돌봄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도덕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근거한 호소였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바울이 구태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윤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격적인 감화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깨달으면은 신자들은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사실은 기독론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의 열쇠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성화의 첩경입니다. 주 예수를 더욱 묵상하고 그분으로부터 깊은 영적 감화를 받아야만 성령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인격적인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도덕률을 넘어가게 돼. 이를테면 일반 교훈의 그런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뭐 십계명이라든지 뭐 구약에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요구 사항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게 돼요. 바울이 추상적이고 진부한 그런 도덕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체의 모범에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영적이고 경건하다 해도 나의 겸손,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용서, 내 사랑은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규범이 요구하는 범위를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나를 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산상수훈의 수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이 교회들이 경신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그 박동 소리에 내 귀가 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상황에서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령에 와닿도록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분명하게 새겨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진 초상화를 보고서 적어도 나의 어떤 일부분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그 뭐 그냥 하나의 그 뭐 표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새롭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주님의 모습을 아주 명료하게 그려놨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주님, 주님의 초상화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주님의 초상화를 저희들이 그려볼 때마다 마음에 격려가 되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 예수의 모습을 저희들이 닮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에 대한 초상화의 그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기독론이 무시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서 효율들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먹취를 당하고 여러 가지 모욕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얼굴이 명료하게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피맺힌 얼굴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의 얼굴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얼굴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말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로새겨지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기독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에 대한 이 기독론이 훨씬 더 날이 갈수록 명료해지게 하사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